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두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우리는 자주 이 교회 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에 목표점을 두고 생활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삶의 과정 중에서 이게 항상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표대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길을 현재 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동의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열심히 내시겠죠. 그런데 과연 나는 교회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단계적으로 보이는지 그것에 관해서 먼저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이 이 과정에서 여기서 내가 잘못됐구나, 아니면 저기서 잘못됐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의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입니다만, 그 중에 일부는 교회에 나오게 되죠. 이것은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몇 번 나오다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몸만 아직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말씀을 듣고 이제 열심을 내는 사람의 부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교회에 온 사람의 부류가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단계인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건성으로 있다가 교회 와서 하라는 대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공한 사람인 것이고, 교회 와서 그냥 계기이면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두 번째 단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열심을 낸 사람들은 모든 정성으로 열심을, 더욱더 열심을 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도 원하고 또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도 아,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궤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 간신히 나온 사람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을 내는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하면은, 교회에 와서 모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당연히 믿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면서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말씀 듣고 교회 나오고 간신히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좀 더 자라나게 되면 교회에서 모든 열심을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 번째 자라남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신이나 교회에서도 물론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다 이제 공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가 예수 믿는 사람,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 중에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열 외에 속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놓고 남들로부터 교회 열심을 냈다고 칭찬받고 자기 자신도 열심을 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믿음이 다 자라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에 참다운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을 내면은 당연히 열심을 낸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게 돼 있죠. 자기가 열심을, 교회에서 열심을 냈으니까 난 남들보다 잘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남들보다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을 보게 되니까 형제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은 전부 꽉 나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려고, 형제 위에 군림하려고 교회에 열심을 낸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고치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사람을 제대로 고치는 일을 예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데 형제가 열심을 낸 것을 근간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눈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봉사 안 하면 형제를 판단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을 내도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눈이 생겨야 이 사람은 제대로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뭐 제가 뭐 하자 하면 전부 다 따라 나서는 여러분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위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를 한다거나 아,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거나 이런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알아줘 한다든지 형제들은 너희는 왜 나만큼 못하느냐 이런 생각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눈을 자기 자신이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되면 아직 자기 자신의 믿음이 제대로 안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 맞아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지는 봐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고 일하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진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는 보상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남들로부터 너 나한테 인사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받는 보상은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 여러분이 받는 보상은 여러분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제대로 자기 일하는 것에 보상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내 자신이 열심히 일해놓고 그것을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했다고 감추고 뭐 숨기고 형제를 판단 안 하려고 아무리 송곳으로 무릎을 찔러도 여러분들 그 생각이 여러분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에 가깝고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노력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일하고 근데 말씀에 의해서 왜 이렇게 형제를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의의를 쌓아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찌르느냐 이렇게 말씀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때 자기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게 되면 이것이 점차로 여러분들은 일을 하되 남을 판단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루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뭐 봉사하니까 끝이 아니라 봉사를 하되 이 성전에서 이거 성전이 내 몸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일로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따라 나선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말씀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라고 했지 생각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적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 자기 모습을 보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아, 나 이 말씀이 나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신이 이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인 줄 나는 몰랐네. 근데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돌이키게 된다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을 다 잘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다가 악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악행을 지적받고 그 선행 속에서 그 악을 제거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선행을 한 것의 보상이 무엇이냐면 자기 의로 인한 선행을 하다가 그 자기 의가 제거되었으니까 참다운 선행을 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런 사람이 사람이 바뀐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지 잘 생각하셔야 여러분들 거기서 어긋나는 부분이 어딘지를 잘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여러분들은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이제 여기서 자기 의로움을 빼는 일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의 역사하실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깨닫고 조명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 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온전히 변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선행을 하면 그 보상을 형제들을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이 좋아서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텐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불순종하고 교만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연히 올라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실 때는 그것이 언제 여러분에게 책망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교만해? 왜 그렇게 형제를 압박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하실 텐데 이것이 언제 어느 시기에 나에게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얘기가 너네들이 정신 차려서 내가 그럴지도 모르니까 말씀을 드릴 때 내가 뭐 잘못했냐고 배냄이지 말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의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이건 우리하고 너무나 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8절 먼저 보실 텐데 이렇게 바울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왔습니다. 너희들은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를 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착용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시로 때가 없이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8절 읽고 전반부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기도가 뭡니까?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끝나고 잠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죠. 뭐 어떤 사람은 산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은 대부분 보면 내가 이 세상 살 때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사실 그 바탕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주님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서 이 말씀에서 그 기도의 내용으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기 이전에 한 얘기가 뭡니까? 13절에 보면은 악한 날에 능히 악한 자를 대적하고 승리한 다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악이 나에게서 악이 드러난 날에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죠? 구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완성될 때까지 가야 되니까 이 과정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하라는 얘기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기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맥이 그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무슨 내용을 놓고 뭐 딴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악한 자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누구? 구원받고자 하는 나 자신이죠. 구원받고자 하는 나 자신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자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악한 자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용대로 구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땅인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도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 양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날 죄인에서 벗어나게 해서 의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악의 시험을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악에서 완전히 우리를 빼내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핵심 내용은, 본질적인 내용은 너희 구원을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기도는 매번 입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말로 주기도문을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삶으로 살아야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정말로 실제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주기도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뭐 주기도문 테스트 해본 그런 적은 없으시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주기도문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내가 주기도문의 이 요구사항을 내가 이루게 된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럼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죠. 오순절 성령 세례에 도달해서 완전히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과 책망에 의해서 내가 선행을 하면 선행 안에 숨어있는 자기 의의를 빼내는 이런 그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주기도문을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교회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을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고 그 길을 안 가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게 만들어서 도달하게 만드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뭘 했으니까 어깨에 피고 힘주고 있고 교만한 마음 갖고 있게 된다면 이 사람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다면 자기 자신은 구원에서 탈락됐으니까 나는 어디가 빨리 여기서 정신자리 일어나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그냥 옳은 말이 들었다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들은 주기도문, 즉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열심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이 기도와 간구는 결국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라는 얘기는 너네들은 내가 인도하는 바대로 순종하고 따라 나서라. 불평불만하지 말고 잘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한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은 오직 내 말을 듣고 내가 인도하는 바대로 따르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구분한 학자들은 기도는 좋은 것을 구하는 내용이고 간구는 악한 것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 그런 내용의 기도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뭐 타당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구분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도나 간구나 큰 차이 없이 이해해도 별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악한 자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나를 미혹할 때 세상 것으로 미혹할 때 그 방향이 아주 각 방향에서 다 오게 되는 거죠.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가족관계나 아니면 뭐 직장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갈 때 여러분을 막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얘기할 경고는 여기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빨리 오라고 환영하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악인의 악한 자의 불화살, 화전이 아주 각양각색으로 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었고 이제 그 뒤로 부가적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6장 18절 다시 한번 읽고 중간 부분 말씀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무시로라는 것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한 자세로 있어라. 깨어있는 자세로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가 기도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 있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그리스도와 나와 결합한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임한 영을 그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잘 감지하지 못하죠. 그 영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그 영의 제대로 된 소원이나 의지를 파악하려면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준 그 생명의 말씀의 인도자에 따라서 여러분 움직이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영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옳다함을 주장하다 보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게 편하고 내가 맞고 내가 틀린 게 없는데 뭘 고치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과정이 있어서 말씀이 한국말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가지고 얘기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말씀이 같은 우리하고 사람이니까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만만하게 본다는 얘기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목수의 아들인 줄 뻔히 알고 있고 너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나도 너보다 미천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네 말 들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것에 넘어지기 쉬운 점이 뭐냐면 그것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따라 나, 말씀으로 따라 나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말씀을 잘 따라 나서는 데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생각 속의 문제인 것이고 예수가 직접 여러분의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인도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한테 돌 던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돌 던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도 우리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도 교회생활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자? 여러분은 잘 따라 나서죠. 그죠? 교보문고 가자. 그러면 여러분 잘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교보문고 가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또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를 하시죠. 그런데 했는데 그 일이 제가 고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고치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냥 처음에 할 때는 했는데 그거 한 걸 뜯어 드러내고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용납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갈 때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했다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서 여러분 속으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기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원망하는 건 좋은데 그 뒤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어떤 일을 했다가 그걸 다시 하게 될 때도 다시 하게 될 때 본인이 안 하면 어차피 그걸 다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써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할 기회에 하나님과 더 접촉할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복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보상받으려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전부 그 사람은 무효예요. 그 사람은 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고 신뢰를 하기는커녕 불평불만하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했다가 다시 하는 것,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줄 알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거 골랐다 또 다른 거 골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는 이거 했으니까 그 다음에 못하겠다. 나 자빠지든지 딴 사람 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뭘 알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다 그냥 빛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했던 일 다시 부실 수도 있는 것이고 실패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일인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성공도 실패로 또 바꿀 수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드러나는지 그걸 고칠 기회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옛 생각을 드러내서 고치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내가 선행을 하되 하나님의 봉사 일을 하되 거기서 내게 남 앞에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드러내서 건져내고 빼내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이루면 여러분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의 일은 결국 구원과 연관되도록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여러분의 구원의 일로 열매 맺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일을 다시 하라고 했대서 내가 분을 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게 되면 앞으로 그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이 말씀을 듣고 고치게 된다면 그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고 육신적인 행동을 또 버리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얘기는 자기 옳다함으로 교회 다니고 자기 자기 옳다함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자기 의의를 통해서 남들 앞에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대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을 영이라고 그러죠. 영의 인도함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의 영의 인도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영을 인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바꾸면, 영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그런 행실을 끊게 되면 살 것이다. 영적으로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서 나하고 딱 맞닥뜨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이 로마서 이 말씀 뭐 강의 설교 듣고 뭐 나 깨달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지금 작용되는 말씀이라고,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무시로라는 얘기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드러낼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생활 하면서 어떤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여러분들은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데 언제 여러분 마음이 드러나고 언제 복합적으로 두세 개가 겹쳐서 드러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것입니다. 드러났을 때 전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은, 그건 말씀을 우리를 책망하는 방식은 알지를 못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그 자기 의가 섞인 선행을 하고 있는데 그 거기서 자기 의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우리가 드러날 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드러날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날이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와서 종인 나를 책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무시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교회 생활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이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조명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잘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죠. 주 기도문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자주 지난 금요일날 말씀에서도 유사하게 나왔죠. 세상에 인정을 베푸는 것, 세상에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 이것도 우리들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왜 인정 베푸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인정은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가족이 불쌍해 보인다, 자식이 불쌍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따뜻한 마음 갖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만큼 여러분들은 그 시대 말씀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차가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 교회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기 집에서는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이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안 죽어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교회 나오는 것에 의해서 오히려 이들이 잘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이들 교회의 마음을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쪽을 붙잡고 있으면 둘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인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반하게 되는 그런 인정인 것이고 그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 마음을 잘 조정해서 교회 중심으로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2장 10절 지난 금요일날 찾아봤던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 이게 자기 자신의 육축 아직까지 사람으로 진화하지 못한 사람으로 자라나지 못한 그런 육축을 생명을 돌아본다는 얘기는 그 육축이 생명을 보호해서 자라나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인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육축은 그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악인의 긍휼은 악인은 인정을 베풀고 있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잔인한 것을 초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그냥 머물고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인본주의적인 인정은 결국 잔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잠언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족들은 여기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나름대로 다 돌보고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들을 복주셔서 잘 서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대면 오히려 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빼놓고 그쪽에 손대려고 하다 보면 둘 다 일이 잘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잘 돼도 그것은 사망 중에 거하다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도달했고 전반기는 여러분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 교육시키느라고 인생 다 썼습니다. 나머지 인생 후반부 인생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그 기간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이제 생각하고 크고 여러분의 요구하고 왜 엄마 이거 안 해줘 아빠 이거 왜 안 해줘 이렇게 여러분의 요구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는 그만큼 컸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기가 뭐 대학 교육까지 마쳤으면은 자기 할 일 알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전반부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육신적으로 헌신했다면 이제 후반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을 설계해야 제대로 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전에 앞에 살았던 인생까지 이 후반부 인생이 잘 되면 다 잘 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분도 이제 교회생활 뭐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생활 하셨던 분이죠. 젊었을 때 남편이 별다른 직장도 없이 빌빌대다가 이것저것 해보고 다 들어먹고 상속받은 건물로 이제 근근히 살다가 자식 3명을 전부 유학 보내느라고 아주 그 건물까지 다 팔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셨죠. 이민 가서 생활하다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일할 기회도 없고 그래가지고 딸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어요. 딸 부부가 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딸이 이제 애를 둘 낳았으니까 애 둘 봐주느라고 이제 인생에 남은 그 기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애를 낳고 교육시키느라고 진짜 등골 빠지게 뒷받침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는 걔들이 낳은 애들 봐주느라고 자기 인생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믿고 이쪽으로 길을 와서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이쪽 생명의 말씀으로 따라 나섰더라면 적어도 이런 얘기는 여기서 들었겠죠. 근데 그쪽에서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남은 인생 애 보다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죠. 뭐 소망도 없습니다, 보면. 본인도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 뒤돌아보면 아,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딸이 뭐 가끔 애 봐주고 그러니까 좋은데 놀려 보내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만족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좀 대접받다 살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생각하고 뭐 하는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생각에 경도되게 되면 여기 교회 하는 일들이 입맛이 가신다고 하나요? 입맛이 가셔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내가 뭐 크게 가족을 위해서 한 일도 없어. 근데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가 있으면 그 몸 자체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도 모르는 그 생각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요즘 이상한가? 왜 이 길에 어긋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이미 자기도 모르게 먹혀 있어. 악한 자의 화전에 맞아가지고 이 힘 맥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알고 여러분 지적해 주고 빛을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게 언제 이런 화살이 와서 내가 언제 화살 맞은지도 몰라. 피 흘리고 있고 이상하고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라.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드리면 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깨어나면 여러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할 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다가도 그냥 끌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있어서 아 그렇지 나 이 말씀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인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 기도 내가 응답받고 마음 돌렸으니까 내가 뭐 복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돌린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게 사도 바울이 나는 항상 깨어있어서 멍청한 상태에 있게 되면 그냥 끌려나가니까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마음가짐을 굳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18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후본문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오늘 깨어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이라는 얘기는 무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이고 힘쓰라는 얘기는 정말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태하고 그냥 편한 대로 하루 지나면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하루 죽어가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해야 살지 내가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평불만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순종할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거절하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왕노릇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귀신이 여러분에게 주인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서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서 자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자유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원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사랑을 못하고 살다 죽는 자가 죄인으로 죽는 거, 종으로 살다 죽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죽는 자가 이 자가 자유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이 상태에서 잡힌 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 드린 이 말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덮인 부분, 악한 자에게서 눈이 가린 부분을 하나씩 벗겨내는 것이에요. 벗겨낸 만큼 여러분 그만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전부 여러분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일인 것이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이때 이렇게 변하고 저때 저렇게 변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일편단심 가지고 따라 나서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고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는 일로서도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의로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에 의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자기 의령을 빼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능히 물리치시고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